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의 죄,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 아멘. 불륜에 살인까지 저지르고도 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다윗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그러니까 죄에 둔감한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단을 그에게 보내시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과 사무엘하 12장 첫절 사이에 무엇이 충만하게 차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나단을 보내셨지만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대노하고 있죠. 사무엘하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리고 네 배로 갚아 줘야 된다.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은 말씀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해박한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 이야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토록 긴 세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었지만 이 땅에 오고 가는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 그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는 이 일이 온전하게 실행되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지만 그 말씀을 레마, 즉 자신의 심령에 비추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것을 우린 지금 역사서 몇 권을 지나가는 동안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을 살피고 있는 중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그 말씀 전수가 문화로 창궐하기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일이 절정을 이루었던 시절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애썼던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우리 머릿속에 어떤 선입견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렇잖아요. 랍비였고 바리새인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며 예배드리고 십일조하고 선행을 하며 구제하며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더라 하거든요. 바리새인의 그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그룹, 그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위치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약이 시작할 때 왜 이 복음 말씀을 전수하는 일이 그들에게 사활이 걸려있고 문화처럼 창궐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약을 시작하기 전 신구약 중간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중간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겁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우리나라가 없어졌을까? 왜 우리가 남의 포로로 수백 년간의 세월을 보냈어야 했는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다.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을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이 일에 생명을 걸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가르치고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서기관들은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게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말씀 묵상과 말씀의 교육이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며 가르치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설교 말미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이 레마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자기 심령을 비추는 거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여느 시절처럼 부적처럼 들고 서 있기만 했지 그 말씀을 자기 심령에 비추는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 교회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 말씀 연구와 말씀 묵상, 말씀 교육이 절정에 달해 있는 시기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면 말씀을 자기의 심령에 비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조차 그 말씀대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땅에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보다 훨씬 말씀에 대한 이해와 묵상과 교육이 팽배하지만 자신을 비추는 말씀으로 레마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매우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오늘 설교 주제가 이쪽 주제가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들어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히 고찰을 해보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우리 심령을 비추지 못합니까?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셨던 일을 행하시고 모세에게 행하셨던 일을 행하시고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을 행하십니다.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절감할 때에만 그 말씀이 참 빛이요 인생의 유일한 길됨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자기 심령에 비추는 그 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귀에 들려서 이 말씀이 레마가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매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라고 이 설교만으로 이 교육만으로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비추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함께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악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듣고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때 나단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7절과 8절의 요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그 은혜만으로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너한테 부족했다라면 더 주셨을 거라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일으킨 문제는 한 여인,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이었죠. 여러분 제가 이때 다윗이 아내가 몇 명이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적어도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냐, 이드르암 여섯 명의 아들이 앞에 포진해 있는 걸 보면 암논의 어머니 아히노함, 길르압의 어머니 아비가엘,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 아도니아의 어머니 학깃, 스바냐의 어머니 아비달, 이드라함의 어머니 에글라, 그리고 아까 12장 8절에 보면 내 주인의 아니 이 앞에 보면 내 주인의 아내들, 그러니까 이 후궁이죠. 옛 왕이 선왕에 이어서 왕이 되면, 왕조가 바뀌면 앞에 왕의 후궁들을 자기의 후궁들로 받는 관습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그것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적어도 10명 이상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을 때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가 사라졌던 다윗, 욕망으로 그 인생이 얼룩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욕망으로 얼룩진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부족한 것에 주목하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만약에 지금 내게 없다면 그것은 지금 내게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으면요,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해로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만 가지를 가지고서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스스로의 평안을 깨트려버립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족한 줄 아는 믿음이 경건이다 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만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고 경건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2장 9절이 나단이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헷사람 우리아를 치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 12장 9절 위에 보면 업신여기고가 나와있죠.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실래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에다가도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십시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업신여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지간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일은 거의 행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어기는 그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길 애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잖아요. 또 말씀도 외웁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교육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내 심령이 그 말씀에 비추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쫓는 자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이런 업신여기는 자란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는 것과 말씀과 동떨어져 산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자마자 결론이 나기도 전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내 배야, 그건 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러나 자기는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악을 행하였느냐, 이게 무슨 악입니까? 우리가 무슨 악을 저지른지 잘 압니다. 그죠? 살인과 통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부정하게 보시는 게 지금 뭔가, 우리는 지금 살인과 통간에만 우리 시선이 꽂혀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본질적으로 생각하시는 죄가 뭔가, 여기 보면 나중에 사무엘을 공부하겠지만 우리아를 불려들여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려들여서 그 자기 아내와 잠을 자게 해야 알리발리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와 다윗의 대화를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뒀어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는 내내 성경이 굉장히 어떤 세 가지, 한 단어를 세 번 반복하면서 거기 주목하고 있죠.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샬롬하냐? 내 전우들은 샬롬하냐? 내 집안은, 내 요압은 샬롬하냐? 다윗이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죄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 외식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본문은 딱 그거죠. 한 인간을 죽이는데 자기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칼로 죽이는 것. 그래놓고 자기는 안 죽인 것처럼 태연하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요압에게 편지 보내서 뭐라고 했죠? 암몬하고 전쟁하다가 우리야 제일 전선 앞에 놔뒀다가 너희들 빨리 퇴각해라. 그리고 우리야 혼자 남겨라. 완벽한 알리바이 아닙니까? 이건 전사잖아요. 살인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게 더 나쁘다라는 거죠. 남의 손을 빌려서 죄를 짓고 너는 태연하게 앉아 있는 것. 제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악하다, 너가 나를 업신여긴다, 그런 말을 잘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애를 쓰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넌 살인자다, 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그에게 악하도다, 업신여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많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나는 비즈니스맨이고 사장이고 크리스찬이니까 술집에는 안 가. 그런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술 대접을 안 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 뭘 고용합니까? 술 상무를 고용하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내가 술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내가 술을 안 먹고 다른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나쁘다고 안 하면서 남을 시켜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행하게 한다. 그리고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드린다. 다윗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세요. 사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윗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비춰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이 이중성의 모습이죠. 이중성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의 삶은 그냥 헛날려 버려지는 시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되어져야 할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걸 메꾸지 못하고 그냥 쭉 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요 다 밑빠진 도구로 흘러 없어지는 시간의 집합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살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장수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중성의 삶 가운데 그것도 연기를 가장 잘하고 있는 이 다윗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렇게 가증스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부르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자들 중엔 이처럼 가증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덕에 가증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계속되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다윗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첫째로 이건 없죠.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세 번째입니다. 그 아내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 사람들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죠. 이건 이미 회개편에서 여러 번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은 다시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서가 계속해서 강해될 때 다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듣고 계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잠시 이 이중성의 연기나 우리 삶의 모습이 레마가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 여긴다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걸 깊이 파고들어서 아 내가 이 삶을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금세 지워버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시진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본성이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 말을 받고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린 지금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지만 나단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부르셔서 너 이 말씀을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여러분 그때 나단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앙의 거장이었던 사무엘이 살아있는 권력인 사무엘이 있었을 때 지방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 그 일을 두려워서 떱니다. 거장인 사무엘도 떨었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눈에 보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장도 떨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 앞에 가서 그것도 모두가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문무백관이 다 모인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다윗의 죄를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내가 왕인데 왕이 여자 하나 더 거느리는 게 무슨 상관이냐, 말씀을 자기 심령의 레마로 비추지 않으면 나단은 죽는 겁니다. 적어도 나단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사실 앞에 직면했을 겁니다. 아마 그 전날 밤 부인한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 내일 왕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고 나면 돌아오지 못할지 모른다고. 그리고 아이들과 아마 작별 인사도 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받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역사에 있었습니까? 말씀을 레마로 비추는 사람이 없는 이런 시절 앞에 그런 일들은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한 그가 겪었을 그 두려움이,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많이 없었었어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위에 계시다가 휴가를 맞아서 내려왔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이제 신도시가 되니까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돈을 번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백 명이 있는데 한날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대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데 뭐를 믿냐고 질문했다가 입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목사님한테 불려도 가고, 살아있는 권력한테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저보고 아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이, 저는 교회 큰 교회 다닐 땐 담임 목사님이 살아있는 권력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과 교회를 오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권력은 누군가? 성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매주 반복되는 말씀을 전하거든요. 내나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성도분들이 저한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목사님 표적 설교다. 저는 그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굳이 내가 말씀을 이렇게 온전하게 증거해서 남는 게 무엇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람이 좀 모였으니까 문제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게 쉽지가 않은 세상인데,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어쩌든가 전도 많이 해서 교회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초반에도 말씀 그대로 전했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같은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만 날마다 살아있는 권력들에게 이 말씀을 비추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사명인데,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지 않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비추고 거울로 삼는 이가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다윗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말씀을 외우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비추었을 때 다윗이 무너집니다. 안개같이 가려져 있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의 가슴이 찢어진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상한 마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부패한 마음은 인간 스스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새로운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업적 아닙니다. 다윗이 말씀 앞에서 보여준 자세 때문입니다. 12장 13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왕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냥 나단 손잡고 야,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고 옆에 경호원, 서기관, 문무백관들 다 모여 있잖아요. 공개적인 장소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는 죽어도 잘못했다고 못하거든요. 부부지간이라고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즉석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바세바 데리고 왔던 사람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묵인했던 사람도.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내 탓임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의 지적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둔감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때로는 형제를, 때로는 직장 동료를, 때로는 동역자들을, 때로는 자식의 입을 통해, 때로는 예배 시간을 통해 너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가십니다. 흘러넘치는 충만한 사랑은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우리의 응답의 차이겠죠. 다윗이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없이 많은 말씀이 흘러넘치고 넘치는 중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비추고 가슴을 치고 자기가 그 말씀에 해당하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는 드물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두에 살폈죠. 제가 시편을 51편을 읽었는데 51편 강의를 계속해서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51편 강해가 목적이 아니라 51편의 기도를 하게 된 다윗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목적은 51편 주해가 목적이 아니라, 1, 2, 3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이걸 이제 1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새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번역에는 이 죄악에 대한 단어가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3절에도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를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죄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제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마르티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 죄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페샤흐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역죄예요. 이제 세 번역은 그 반역죄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둔 거죠. 아니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지금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살인과 강간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 주목하는데, 물론 다윗도 이걸 두고 회개하죠. 근데 다윗이 그 말씀에 자기가 비추어지자마자 본질적으로 깨달은 게 뭡니까? 반역을 회개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 가장 먼저 인생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반역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면 살인하고 통관이거든요. 아닙니다. 본질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게 반역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행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러분 이 찬양 옛날에 해보셨죠? 이게 굉장히 슬픈 찬양입니다. 정결한 영을 주고 주의 구원을 멀리하지 마옵시고 내게 새 영을 창조해 달라는, 신앙이 깊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간구가 아니라 절망의 끝에 선 다윗이 내 속에 죄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구절을 찬양으로 인용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작업도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가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가장 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상처입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없느냐,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냐 깨트려버린 그 내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며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내 마음의 합한 자라라고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날마다 비추어가고 있는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고난과 광야의 학교를 지나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리고 심령에 비추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만 비추어 보며 살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오래도록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추어질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크신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 주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또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송구하지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